아멘. 이혜인이,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지은 12월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담아 그렸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죄가 올해도 늦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나를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내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라며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곧장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담아 그렸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한다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오늘 2025년 12월 28일 주일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뒤돌아보고 겸손히 선물로 주신 새해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 가리라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지 않은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는 능력이 아닌 장식이고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삶의 인격 가치를 바꿔놓지 않으면 우상이에요.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미신적으로 피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1.1회도 오류가 없는 성경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위대함은 구체적인 시인의 삶에서 다가온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 공부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지식을 쌓고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객관화되어 버리고 제3자에게 가버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에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설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몰라서 타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영적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2025년을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깊이 여러분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없는 것은 말씀이 화석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요. 일본이란 나라는요, 모든 유명한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많이 연구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신학자들은 미국과 독일에서 수준 높은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을 습득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부흥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학을 배우지 않고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생생하게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며 목숨 걸었던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 개인의 심령과 인격 속에서 각성이 일어난 자발적 각성과 깨우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사역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교회와 개인들은 신학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강력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거대한 산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입니까? 나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냐고요? 많은 인류가 거대한 피조물의 상징들을 보면서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절대자리를 의식하게 되어 그의 힘으로 소원을 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산은 산이고 자기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물은 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제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산이 인생에 도움을 주고 산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산을 향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방금 우리 교회 합창단에서도 찬양을 바로 이 찬양을 했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위스 알프스와 융프라우에 올라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백설의 눈 덮인 알프스의 거대한 산맥과 그 깊은 골짜기들이 그림처럼 설교 준비할 때 그려졌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일행들은 일찍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이 찬송이 믿는 사람이면 올려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이런 찬송이 절로 나와요. 시편 기자가 지금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는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 그때 보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저 큰 산도 아니고 저 넓은 대양 바다도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인생은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제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삶의 한자리에 또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요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그 어떤 것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인생의 도움, 나의 삶의 도움, 나가 하는 모든 일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혹은 환난을 당할 때, 힘들 때, 혹은 힘이 있고 피곤하지 않을 때, 낮이든 밤이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을 지으시고 계곡을 지으시고 광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편 32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를 여러분이 지금 이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얼마나 깜빡이는지 몰라요. 수시로 깜빡이고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먼지가 많이 있는데 먼지가 눈 안에 이게 접촉이 돼서 묻거든요. 그걸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지킵니다.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벨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힘겨운, 예,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온 그 야곱. 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너무 무서워서 절망적에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가 도망가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말합니다. 해가 졌을 때였습니다. 아직 사회경연도 없었던 그가 형 에스를 피해 도망하던 자리에서 도망하던 그 시간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오고 갔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를 못 볼지 모른다는 그리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버려진 도망자의 길, 황량한 광야 한복판 어두운 가운데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형 에서의 살기 어린인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나를 도울자 누구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야곱이 약속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이렇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 연말에 드리는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리그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끝에 이를 때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된다고. 어쩌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에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있다기보다도 그저 눈을 들어 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여기 건강하고 생생하고 하나님 앞에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개명하게 받아들이시고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하며 가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이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J.D. 그리어라는 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책의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 바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아야 믿겠다고 하면 평생 믿을 수 없다. 믿음은 확실한 설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확실한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만나면 믿음이 발생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은 그분에게 맡겨야 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믿겠다. 또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겠느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는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믿음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이해가 다 돼야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시편 기자가 그 산을 보면서 신신한탄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감동이 돼서 돌아오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손길과 권능과 계시가 보여지고 진정한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멋진 말씀이죠. 이것도 욥이 계속 깊이 고난을 경험한 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고난과 몸에 질병조차도 죽을 질병이 걸려서 하루 이틀 오면은 내일이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걸려서 그가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상세히 아시나니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기를 원하실 때 고통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문제거리를 주십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성장시켜주시는 계시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 한 해를 지내오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야 아마. 내가 하나님 부름 자체도 고난 속에서 부름을 받았거든.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가족들끼리 막 그냥 밥 먹질시하고 싸우고 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농촌 교회에 다 나가서 우상 다 치워버리고 제사가 얼마나 많았지 매달 거의 1년 12번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고난이 환란이 어려움이 나를 단련했고 그 자체가 내 생명줄이었고 구원이었고 그런 유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되지 아니한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tch over라고 돼요. 이 말의 뜻은요, 여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요원이 눈을 부릅뜨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아주 역동적인 기운이 남겨져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지켜보신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미끄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크게 다치거든요. 골절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 겨울에 얼음판을 잘못 들여가지고 미끄러져서 내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반신불수가 되고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붙들어 주겠다. 놀라운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같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 공기를 느끼십니까? 예배당 문을 나가면 바깥 공기를 느끼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요? 도와주시려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전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영어성, 저는 영어도 참조하고 헬라어도 참조하고 히브리어도 참조합니다. 헬라어도 다 배웠고 히브리어도 다 배웠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러죠.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뭐 발음도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3절에 지키시는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Indeed. 정말 그렇구나.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네. 정말 그렇구나. Indeed.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영어로 말하면 indeed라는 뜻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 역사 가운데 믿음의 감정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주었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제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요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더니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대. 이게 큰 은혜죠. 좀 놀라운 은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이 한 해도 도우셨고 내년 새해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